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어제 억류 중이던 인질 17명을 추가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날 3차로 인계한 인질들은 이스라엘인 14명과 외국인 3명이라고 발표했고,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인 13명과 태국인 3명, 그리고 러시아 시민권자 1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던 10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들 39명도 이날 풀려났습니다. 양측은 지난 24일 분쟁 발발 48일 만에 첫 일시 교전 중단에 들어갔으며,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 50명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에 대한 맞교환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 교전 중단 첫날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인 13명과 외국인 11명이 풀려났고, 이튿날인 25일에는 이스라엘인 13명과 외국인 4명 등 총 17명이 석방됐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국 내 팔레스타인인들을 석방하면서 휴전 뒤 이날까지 총 117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풀려났습니다. 양측이 합의했던 교전 중단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질 추가 석방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 교전 중단이 계속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 교전 중단이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은 가운데 하마스는 교전 중지 시한 연장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어제 저녁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4일 일시 교전 중단 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석방자 수를 늘리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통해 일시 휴전을 더 연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인질 10명 석방 시 휴전을 하루 연장한다는 조건과 함께 하마스가 석방하는 인질 수의 3배에 달하는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성명에서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추가 인질 석방을 위한 현재의 일시 휴전 연장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전화회담에서 인질 석방을 위한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모든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이 중동 아덴만에서 무장괴한들에 나포됐던 상선 한 척을 구출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USS 메이슨호가 동맹국 함정들의 도움을 받아 인산을 적재한 라이베리아 국적 소형 화학물질 운반선 센트럴파크호를 이날 무장괴한들로부터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현재 안전한 상황이며 나포를 시도했던 괴한 5명은 고속정을 타고 도주하던 중 미군에 의해 붙잡혔다고 중부사령부는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작전 과정에서 예멘 내 시아파 무장단체 후티 반군 통제지역에서 탄도미사일 2발이 발사돼 10해리 정도 인근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후티 반군 측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센트럴파크호는 이스라엘 오퍼 가문이 소유한 런던 소재 선박관리회사 조디악 마린사가 관리하는 선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조디악 마린사는 성명을 통해 이 선박이 소말리아 해안에서 54해리 정도 떨어진 공해상을 지나던 도중 해적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의해 나포됐었으며, 튀르키예, 러시아, 베트남, 불가리아, 인도, 조지아, 필리핀 국적 선원 22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주 홍해 남부에서 민간 차량 운반선 갤럭시 리더호를 나포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30일 두바이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28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와 AFP통신 등은 어제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백악관이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의 30일 일정은 앙골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 점등 행사 참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당사국 총회에 고위급 인사를 대신 파견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당사국 총회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또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 달 넘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 현안에 집중해왔고 내년 대선이 채 1월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국내 의제를 부각시키려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군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 지대 내 감시 초소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엽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다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1도, 최고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 초소 GP를 복원하고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또 첫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로 미한 주요 군사 기지를 잇따라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27일 북한군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 감시 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27일 입장 자료를 내고 24일부터 북한은 9.19 군사 합의에 따른 일부 군사 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며 파괴 또는 철수했던 GP11개소에 근무자를 투입하고 임시 초소를 설치하고 중화기를 반입했으며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카메라와 열상 장비로 촬영해 공개한 사진은 동부 전선 GP로 북한군 병력이 감시소를 설치하는 장면과 진지에 무반동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배치하는 장면, 그리고 병력이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남북한은 5년 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 파괴했고 한 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는 북한 측이 160여 개에서 150여 개로 한국 측은 60여 개에서 50여 개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GP 복원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임시로 만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GP 내 중화기에 대해선 무반동총과 유사한 무기가 식별됐고 고사총 등은 현재 보이지 않지만 다 들여온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의 이번 조치는 군사합의 파기 선언했다는 후속 조치로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연구시설이라기보다는 준비했다가 목재로 만든 임시초소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정치적 제스처 성격이 더 강한 것 같고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영구 고정기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에 북한은 23일 사실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또 북한군의 서해 해안포 개방과 관련해선 기존엔 평균 한 개소에 두 문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북한의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군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군 GP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 합참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군 GP 복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적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신뢰를 깬 건 북한이기 때문에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북한 지도부의 군사합의 파기 선언으로 예상됐던 일이라며 한국군의 경계태세가 격상된 만큼 북한이 한국군을 직접 겨냥한 도발에 나서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그러나 북한이 12월 시작되는 동계훈련 기간 중 해안포 사격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2월부터 내년 한 3, 4월까지 동계훈련 기간이 길어요. 이제 뭐 초소 설치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육상과 해상의 적대행위 금지 구역의 포사격 훈련이나 그런 거일 가능성이 있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21일 밤 쏘아올린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로 미국과 한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잇따라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일 오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아 오전 9시 59분 40초부터 10시 2분 10초 사이 정찰위성이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 중요 표적 지역을 촬영한 사진을 봤습니다. 또 위성이 오전 10시 1분 10초에 촬영한 사진엔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군항에 정박해 있는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도 포착됐습니다. 25일 새벽 5시 13분 22초에 정찰위성이 미국 하와이 상공을 통과하며 진주만의 해군기지와 호놀룰루의 히캄 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도 김 위원장이 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4일에도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아 당일 오전 촬영한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의 위성사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 17분 7초 괌의 앤더슨 미 공군기지를 촬영한 자료를 보고받았고 25일 오후 5시 56분 28초 이탈리아 로마시를 촬영한 자료와 기타 지역들을 시험 촬영한 자료들도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 촬영 표적 위치와 위성의 해당 위치 통과 시간이 대체로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군 기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의 영상 촬영 표적 위치와 통과 시간을 제시했는데요. 여러 가지 인공위성 추적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만리경 위성이 지나간 궤적과 시간이 대부분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통상 군사정찰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작동 상태를 확인, 검증하고 영상 품질을 보완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발표가 너무 섣부르다는 겁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정찰위성체가 현재 궤도에는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지난 5월 1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당시 수거도했던 잔해 분석 결과 위성체 수준이 조악했던 점으로 미루어 그로부터 수개월 내에 위성체의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엔 다소 제한이 있지 않나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만리경 1호 발사 직후 일주일에서 열흘간의 세밀 조정 공정을 마친 뒤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현재 만리경 1호와의 송수신 체계와 영상 전달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중일 것이라며 위성이 정식 임무에 돌입하면 일부 영상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정식 임무를 수행하기 전인데도 연일 김 위원장의 관련 행보를 묶어서 영상 촬영을 부각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의 이런 확장 억제 또는 한미일의 안보협력에 대해서 그들도 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들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성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걸고 공화국 자주권을 또다시 침해하려 든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그 어떤 후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추가 제재 결의안에 빈번히 거부권을 행사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7일 오전 10시 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안보리는 26일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한 다음 날 회의 일정을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24일 BOE의 관련 질의에 이번 회의가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주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리의 회의 일정표에 관련 내용이 안내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국이 이를 검토해 일정을 확정하는 만큼 11월 의장국인 중국이 다른 안보리 이사국의 의사를 반영해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 8개 이사국이 이번 회의를 요청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습니다. 위성의 성공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만리경 1호가 정상 작동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발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1, 2차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여러 차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규탄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과 언론 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추가 대북 결의 채택을 추진했지만 같은 해 5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작년 11월 의장 성명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무산됐고 지난 2월 회의에서 또다시 의장 성명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논의 소식조차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이번엔 어떤 수위의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광명성 4호 발사에 대응해 북한 출도착 화물의 의무 검색과 비인도 목적이 아닌 북한산 석탄 등 광물의 수출 금지 조항을 담은 270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어제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동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와 이지스 구축함 스터릿함, 키드함 등 미 해군 전력과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구축함 기리사메 함이 참가했습니다. 미한일 해상전력은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지난 7월 신형 무인기 공개 등 북한의 공중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 미사일과 항공기 도발 상황을 가정한 방공훈련과 신속한 기동을 위한 해상기동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부산항에 입항했던 칼 빈슨호가 돌아가는 길에 실시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다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중국이 북중러 연대 참여에는 거리를 두면서 북한과의 양자협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전례 없이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며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e Russians have made a point of saying that they have not violated any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the very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양국이 무기와 군사 기술을 맞교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지지한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은 지독한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엄청난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얼마나 더 심각한 제재 위반이 있을 것인지가 유일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 들어 지속적으로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을 폭로하고 관련 인물들의 제재를 가하면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해왔습니다. 지난 1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다섯 량으로 된 러시아 열차가 지난해 11월 8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동했으며 해당 열차가 다음 날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로 되돌아갔다면서 북러 무기 거래 정황을 포착한 위성 사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This imagery shows that on November 18th, five Russian rail cars traveled from Russia to North Korea.
또 3월에는 미 재무부가 북러 무기 거래 중계를 시도한 혐의로 슬로바키아 국적자 아쇼트 무크르티체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13일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적재됐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개가 선박에 실려 러시아로 향한 위성 사진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 16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arms.
그러나 이런 해명과 달리 양국의 군사적 밀착은 지난 9월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4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와 같은 국제규정 틀 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탄약 못지않게 그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게 될 것이 무엇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21일 VOA에 북한이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2일 VOA에 북러 정상회담 이후 민감한 군사 분야에서 전방위적 거래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구식 장비를 갖춘 북한이 현대식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desperately needs more modern fighter aircraft and air defense systems.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22일 VOA에 북한이 핵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잠수함 개발과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향상을 위한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으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bviously the North Koreans have developed a new submarine which supposedly has nuclear capability, fire nuclear.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가 기술적 도움을 주면서 지난 21일 감행된 북한의 3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성공 확률도 높아졌을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북러 간 미로는 지난 7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계기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하면서 가시화됐고 9월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10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방북으로 한층 깊어졌습니다. 이달 15일에는 평양에서 제10차 북러 공동위원회를 열고 무역과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켄고스 국장은 두 나라가 군사협력을 매개로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등을 늘리는 협력의 다각화를 모색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정권의 자금줄이 되는 해외 노동자를 러시아에 더 파견하기를 원할 것이며 러시아도 전후 복구 등을 위해 북한 인력 확충을 바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So I think that if you had to look at the two areas of where cooperation could be, probably would be
현재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그 자체로도 영내 및 국제정세에 매우 파급 효과가 큰 우려사안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중국이 이에 합세 북중러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영내 미한일 삼각공조가 구체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중러 연대가 공고해지면 자칫 진영 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신냉전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북러 밀월이 중국으로까지 확대되고 북중러 3국 간 협력이 미한일 3국 협력 수준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합니다. 미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현재 러시아, 북한과는 이해관계와 셈법이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의식해 공개적인 지원 의사를 피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China is trying to be quiet about how it helps Russia and quiet about how it helps North Korea.
중국은 경제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중러 연대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만큼 러시아와 북한을 물밑에서 조용히 돕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전례 없이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가운데 외교적으로 이들과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북한 지도자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 양국 간의 일이며 북중 관계가 아닌 북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세뮤얼 웨스 우드로 윌슨 센터 냉전 연구원도 중국이 북중러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봤습니다.
When people talk about a new cold war, it's really misleading, I think, because
웨스 연구원은 현재 국제정세는 과거 미국과 러시아 간 군비 경쟁이 극에 달했던 냉전 시대와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국제상업과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면 자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며 러시아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중간지대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웨스 연구원은 북중러 협력 관계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지속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의 틀 안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러시아와의 밀착보다는 북한과의 양자 교류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최근 위성발사를 규탄하며 계속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2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결할 필요도 강조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미한일 3국 외교장관이 전화회담을 열고 북한의 위성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4일 보도자료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오늘 3자 통화를 갖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11월 21일 우주발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3국 장관들은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북한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정신에 따라 3국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2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조달 활동을 차단하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해 단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례 없는 빈도와 새로운 수법으로 진행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데 3국 장관이 견해를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3국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한일이 양자와 3자 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을 확인했다며 여기에는 3자 안보 협력 등 역내 억지력 강화,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응,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 등 국제 공조가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21일 밤 10시 43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사 3시간 후 정찰 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며 공화국 무력의 전쟁 준비 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재미 이산가족들과 만나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와 백악관 아시아정책 담당자 및 인권담당자가 21일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과 만나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가 24일 밝혔습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면담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시카고, 필라델피아, 워싱턴, LA의 이산가족 대표단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이산가족들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 가족들과 헤어져 다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이 이미 80, 90대의 고령으로 가족과 헤어진 평생의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이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아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주에서 남한으로 떠나면서 아버지, 오빠와 헤어진 이차이 추진희 사무총장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내 나이 83세로 이미 아버지와 오빠도 다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 개인적 바람보다 함께 마음 아파했던 다른 이산가족들의 한을 미국 정부가 나서서 풀어주기를 소망하고 있다며 이산가족들은 이미 고령으로 가족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평생의 한을 못 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서 고향에 못 가면 죽어서라도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다는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의 고향에 살아서 못 가지만 죽어서라도 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 죽거든요. 죄를 고향 땅에 갖고 가서 모두 달라. 두 분이 아직 죄를 갖고 계십니다.
북한이 고향인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 부모님의 유고를 보관하면서 언젠가 고향 땅에 모실 수 있는 날을 기다리거나 부모님의 유해라도 찾고 싶어하는 이산가족들이 있지만 이미 고령으로 평생의 한을 풀지 못한 채 한마는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터너 특사의 면담에 참석했던 한인 전선복 씨는 24일 VOA와의 통화에서 부모님은 늘 북한에 두고 온 자식의 생사를 평생 궁금해하며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혹시 피난민 속에 혹시 우리 오빠가 끼어서 오지 않을까 그 희망을 가지고 부두가에 나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네. 매일같이 그 피난민들이 배 조그마한 배 타고도 오고 이제 계속 그 부산하고 거제도에 그 연락선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매일 피난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네.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거기 혹시 우리 아들이 없을까 하고 이제 살피면서 저 바다 건너 보면 수평선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도 저 배 타고 저를 저기까지 가면은 큰남이 나오겠지.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철수 작전 당시 기적의 배라고 불리게 된 미국 상선 메러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13살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거제도로 피난 온 전선복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인민군으로 끌려간 오빠를 그리워했다면서 거제도로 온 이후 포로 수용소를 샅샅이 뒤지며 오빠를 찾았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추진위는 터너 특사는 가장 급선무는 재미 이산가족 인원 파악이라는 점에 동의했으며 재미 이산가족 상봉에 미국 정치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추진위에 따르면 터너 특사는 앞서 지난 10일에도 시카고를 방문해 시카고 이산가족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퇴임한 뒤 6년 9개월여 만인 지난달 13일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 터너 특사는 앞서 지난 5월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 청문회에서 특사로서 집중할 5가지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노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차이 사무총장은 21일 면담에서 터너 특사의 정성과 성의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미국 정부 관리가 직접 건물 입구까지 마중 나오고 면담 후에 청사 입구까지 같이 걸어나와 작별 인사를 해준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대사가 우리한테는 마지막 희망이고 the last 그 희망, hope고 chance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산가족들 상봉시켜달라는 그겁니다. 돌아가시면서 하늘 이 죄를 이혼하신 분들도 그렇고 하늘 안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얼마 살아남지 않으셨는데 이분들의 하늘 풀어드리는 겁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은 이날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X에 터너 특사가 대표단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터너 특사가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대표들과 만나 70여 년 전 헤어진 북한 내 가족들과의 상봉을 긴급히 돕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논의했다고 썼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산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경우 한국계 미국인도 상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진위는 이날 면담이 단순히 면담으로 끝나지 않고 터너 특사의 이산가족 관련 정책이 조속히 시행돼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나진항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전날까지 바로 앞에 놓여있던 다량의 컨테이너가 이 선박에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나진항의 북한 전용 부두에서 24일 또다시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나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이날 위성사진에는 부두의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선박이 보입니다. 길이 약 105m인 이 선박은 전날인 23일까진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23일 위성사진 촬영 시점 이후 혹은 24일 어느 시점 입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23일까지 선박 바로 앞 부두 약 100m 길이로 적재돼 있던 파란색 컨테이너가 24일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24일 위성사진에 찍힌 선박 위로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가득한 장면이 보입니다. 전날까지 부두를 가득 메운 컨테이너를 이 선박이 선적했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주목되는 건 이 부두가 지난 10월 백악관이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13일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나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나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이후 VOA는 나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지난 8월 26일 최초 선박이 포착된 이후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이 최소 17척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발견된 선박까지 더하면 지난 두 달여 기간 동안 나진항에서 발견된 대형 선박은 모두 18척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들 선박의 움직임을 모두 무기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하고 또 위성사진 자료까지 공개한 나진항 일대에 이처럼 대형 선박이 계속 드나들고 바로 앞 컨테이너 화물의 양에 지속적인 변화가 관측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나진항에서 선박과 컨테이너가 지속적으로 포착된다는 BOA의 이메일 질의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는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응해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한과 러시아 간 이러한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arms dealings. It is a political
러시아도 지난달 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양자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프랑스가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원전과 반도체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관한 한국의 대응과 관련해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아울러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등 양국 기업 간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면서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두 나라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56개의 원전을 가동 중인 원전 대국입니다. 두 정상은 또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탈석탄화 및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엘리제궁도 정상회담 이후 낸 성명에서 한국이 내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두 정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북한 문제 등 주요 국제 위기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장비 공급을 단호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구에 대해서도 최대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고 엘리제궁은 전했습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회담은 내년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이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불법 환적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북한 서해 석도 인근 해상에서 또다시 선체를 맞댄 선박 여러 척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BOA가 북한 서해에서 포착한 환적 사례만 60건이 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북한 서해 석도 동쪽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나란히 붙어있는 선박 4척이 보입니다. 길이 40m에서 60m인 이들 선박 4척은 서로 멀지 않은 곳에서 각각 2척씩 붙어있습니다. 주변에 구름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위성사진에 포착되지 않은 이런 선박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석도 인근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중순까지는 초도 인근 해상에서 주로 환적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들어선 초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지난 20일에도 포착됐습니다. 석도 동쪽 해상에선 최소 10척의 선박이 각각 2척씩 선체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건은 길이 100m 선박이 자신보다 절반 이상 작은 45m 선박과 밀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장면입니다. 뷰에이는 지난달과 이달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석도 일대에서 최소 16건의 환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4일 포착된 두 건과 20일에 5건을 포함하면 이 일대에서만 23건의 환적이 이뤄진 것입니다. 뷰어인은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초도 인근 해상에서 38건의 환적 정황을 포착한 바 있는데 이를 모두 더하면 올해 북한 영해 내에서 이뤄진 환적 의심 사례는 61건으로 늘어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제재 위반이란 의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북한 영해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년 만에 만나 정상회담을 했지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최원기 기자가 살펴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은 소문난 잔치로 끝났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15일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업무 오찬, 그리고 회담장 산책 등을 하면서 4시간가량 만났습니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미중 군사 채널 복원, 남중국해와 타이완 문제, 무역, 반도체, 인공지능과 마약 등 거의 모든 양자와 국제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두 정상이 합의한 것은 미중 군사 채널 복원과 마약인 펜타닐 단속 등 두 개 사안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회담을 위한 회담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바이든과 시진핑의 회담은 성과는 별로 없었고 계속 얘기하자는 약속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두 정상의 주요 의제에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가 사라진 점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배포한 정상회담 자료에서는 한반도나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 측 자료에는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공동 관심사인 국제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양국 간 경쟁이 더 이상 격화하지 않도록 관계의 바닥을 다지는 것이었다며 한반도 문제는 핵심 의제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ain idea between the Xi Biden meeting was making sure that they put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헨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1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에 능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회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 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연간 7에서 9%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은 3%에 그쳤습니다. 또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향후 2년간 중국의 성장률이 4.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으로서는 미중 관계를 안정시켜 경제 악화를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난 것은 미중 관계가 안정됐다는 일종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미중 모두에게 별 이익이 안 되는 일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There's just no interest. Neither side really gains anything anymore.
미북 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워싱턴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북한은 미국 외교의 1순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벌인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2021년 1월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트럼프 이슈로 간주했고 그 결과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북한을 악당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아갔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And then when Biden came back into power, then the Republicans went back to their normal thing, you know, North Korea bad.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낮은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의 핵 역량이 고도화됐기 때문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이미 6번이나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핵탄두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는 30개에 달하며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는 최대 70기로 추정됩니다. 핵탄두 투발 수단도 다양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65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또 지난 9월 27일에는 헌법의 핵무력 강화 정책을 명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그 결과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실험 중단이나 ICBM 발사 동결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never going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You know, some sort of moratorium on testing.
1년 만에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돌파구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는 기존 흐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이튿날 9.19 남북 군사합의가 파기됐지만 한반도 정세는 기존 구도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이어 일본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알바니아, 에콰도르, 몰타, 아랍에미리트 등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각 당사국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외교부는 한국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일종의 보복 조치로 규정하며 대규모 갈등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는 한국의 행보는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반도 정세는 느슨한 형태로 북중러대 한미일 대결 구도를 유지하며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중러대 한미일의 대립구도는 냉전기관 다른 형태의 느슨한 형태의 어떤 협력구도 대립구도지.
전문가들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당분간 계속되다가 내년 하반기 들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하반기가 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트럼프 진영은 신호를 주고받다가 접촉을 재개할 것이라고 앤드류어 한국 석자는 말했습니다.
Certainly there's going to be more contact between and more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 think the real question is whether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북한이 미 대선을 앞두고 도발을 하거나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f North Korea wants it to be an issue, they'll do something provocative either on the negative side or like you say on the positive side.
1년 만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두 나라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 확인되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국제정세 변화가 북한 핵 문제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제개발처는 가장 최근에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는 지역사회를 돕고 미래의 회복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제개발처의 기후문제 책임자이자 부처장인 길리안 콜드웰이 말했습니다.
USAID announced a new $53 million for drought relief and support in Africa, targeting
콜드웰 부처장은 국제개발처는 앙골라와 케냐, 마다가스카르를 목표로 하는 아프리카의 가뭄 구호와 지원을 위해 5,300만 달러 지원을 새로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아프리카에서 2년 동안 지속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구호책이라며 가뭄이 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계를 파괴하고 많은 어린이들에게 영양위기와 발육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300만 달러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콜드웰 부처장은 말했습니다.
We'll focus on health interventions, we'll focus on addressing water and sanitation and restoring.
콜드웰 부처장은 우리는 보건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우리는 물과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물과 관계 시설 복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적응과 회복력을 위한 미국 대통령의 비상 계획을 통해 마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후위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We're talking, of course, about extreme weather events and more generally the ways in which the economy is being affected.
콜드웰 부처장은 우리는 물론 극단적인 기상현상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제가 이 엄청난 위기에 영향을 받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농업과 영양, 물 문제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ne of the biggest things we focus on through our adaptation and resilience work is early warning systems because we know that even
콜드웰 부처장은 적응과 회복력 작업을 통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24시간의 사전 통지만으로도 문자 그대로 생명과 생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 인공위성을 통한 자료와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농부들이 농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드웰 부처장은 우리의 목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급히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동시에 전 세계의 지역사회는 변화하는 기후에 대처하기 위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다른 기부국들과 민간 부문들이 아프리카 전역의 가뭄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서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